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놀라운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총이 교우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계절은 청명절기에 접어들었고요. 누가 뭐라 그래도 명실상부한 봄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도 이 청명한 봄의 기운이 가득 차올라서 우리 모두가 봄의 사람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봄의 사람, 시적 표현처럼 보이지만 다른 것 없습니다. 자기 속에 있는 맑고 깨끗한 것들을 한껏 피워내고 또 누군가에게 다가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선의 가능성을 일깨우는 삶, 이것이 봄의 사람이 아닌가 싶은데 우리 인생의 목표 그렇게 잡아보면 어떨까 싶고, 청명 계절에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 봄의 사람이 되는 것,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때때로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드리우는 어둠과 우울, 그림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것들이 맑은 기운에 의해 쫓겨나고 밝은 하늘바람이 우리에게 불어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이 잡힌 뒤에 시작된 예수님의 공생애의 첫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자 요한, 그는 정말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분입니다. 그는 한마디로 거칠 것 없는 야인이었습니다. 야인이라고 하는 말은 그가 제도권 속에 편입되기를 거부한 사람, 단호하게 권력의 자리에 서기를 거부한 사람, 바로 그가 야인일 겁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거칠 것 없었습니다. 지켜야 할 자기가 없었고 또 붙잡고 싶은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하나님의 입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의 삶은 심플했습니다. 심플했기 때문에 힘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력한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메시지는 강력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마음속에 도사리고 있는 탐욕과 위선을 가차없이 폭로했습니다. 그는 세례를 받기 위해 자기에게 나오는 바리새파 사람들과 사두개파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 유명자한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이쿠 오셨습니까?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장차 다가올 진노에서 피하라고 하더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인에게 할 수 있는 말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세례자 요한은 사람들에게 진정한 참회를 요구했습니다. 진정한 참회란 그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난날의 삶을 후회한다고 눈물 흘리는 게 참회가 아닙니다. 진정한 참회란 삶의 방식을 철저히 바꾸는 것입니다. 회개한다는 게 뭔지를 묻는 요한의 사람들에게 요한은 그렇게 대답했죠. 세리들은 정한 세 이상을 받지 않는 것, 이것이 회개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얘기하면 세리가 되었든 경제인이 되었든 부당한 욕망을 버리고 자기에게 주어져 있는 힘을 자기의 사적 욕망을 위해 써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군인들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군인들 혹은 정치인들, 그들에게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그것이 참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뭘 할까요? 일반 사람들이 묻습니다. 세례자 요한은 말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에게 나누어 줄 줄 아는 것이 회개입니다. 이것이 아주 심플하게 드러나고 있는 회개에 대한 세례자 요한의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살 생각은 없으면서도 욕심의 길로 달려가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예배 때마다 와가지고 눈물을 흘린다고 해서 그게 참회는 아닙니다. 그것은 참회처럼 보이지만 허위의식인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강렬한 메시지를 바라고 있는 세례자 요한을 바라보면서 그는 타오르면서 빛을 내는 등불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타올랐습니다. 자기를 태웠고 그리고 허섭 쓰레기 같은 사람들의 군더더기들을 남김없이 태우는 존재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세례자 요한이 아나 무인격으로 무례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기의 한계를 명확하게 알고 산 사람들입니다. 요한을 통해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역사적 현실을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은 이분이 약속됐던 메시아가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요한에게 다가오지만 요한은 단호하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아니다. 조금의 유보도 없이 나는 아니다. 그는 자기의 한계를 매우 분명하게 자각했고 그것을 명료한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선언했습니다. 그럴 수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례자 요한을 가리켜서 여자가 낳은 사람 가운데 세례자 요한보다 더 나은 인물은 큰 인물은 없었다라고 평가하셨던 것입니다. 세례요한은 아주 철저하게 자기의 소명이 있다고 한다면 메시아 오실 길을 닦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메시아 오실 길을 닦기 위해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그릇된 선민의식에 사로잡힌 채 삶의 변화 없이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부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가차없이 부수었습니다. 그리고 늘어내진 사람들의 마음을 일깨웠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있는 삶임을 일깨웠고요. 무기력에 사로잡힌 사람들에게 역사의 꿈을 어떻게 꾸어야 하는지를 일깨워 주기도 했던 것이죠. 그는 권력자들의 비위를 맞출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는 거침없이 권력자들을 비판했고 그 결과는 우리가 다 아는 바와 마찬가지입니다.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을 견딜 수가 없어합니다. 그 때문에 세례자 요한도 사로잡혀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결국은 죽음으로 귀결됐던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다름질이 거기에서 그친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은 이런 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표현하고 있죠. 요한이 잡힌 뒤에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짧은 한 문장 속에 역사의 신비가 오롯이 담겨 있습니다. 역사의 그 물줄기는 간혹 장애물을 만나 멈추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때때로 애돌아 가야 할 때도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러나 흐름은 끊기는 법 없이 이어지는 것이겠죠. 그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섭리하고 계시기 때문에 때때로 그 흐름이 끊긴다 해도 그 흐름이 잠시 돌아가야 한다 할지라도 그 흐름은 끊어지는 법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이 멈춘 자리에서 흐름이 끊긴 것 같은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새로운 흐름을 만들어 다시금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이런 신비를 생각할 때마다 1989년에 여러분 소위 천안문 사태라는 중국에서 민주화 운동을 했던 그 일들을 기억나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천안문 광장에서 민주화를 요구하며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당국은 탱크까지 동원해가지고 그들을 진압하려 했죠. 그 자리에서 민주화를 요구하고 있던 사람들 가운데 기독교인 한 사람이 그 자리에 서서 시를 남겼고 그 시가 사람들에게 전해져 깊은 울림을 주었습니다. 그의 시는 이렇게 시작됩니다. 한 사람은 약하고 깨지기 쉽지만 많은 사람은 강할 거예요. 그는 권력의 폭압에 의해 자기가 쓰러질 것을 예감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죽음을 내다보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정신의 숭고함입니다. 그는 자기의 어머니에게 나를 위해 울지 말라며 한 가지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내가 사랑하는 이 나무에 물 주는 것을 잊지 마세요. 이게 그가 마지막으로 남겼던 시입니다. 그리고 그는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 숭고한 결의, 내가 죽임을 당할 수도 있음을 알며도 불구하고 그 자리를 끝끝내 지켜내는 것이 인간 정신의 숭고함입니다. 이러한 숭고한 결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는 선의 방향으로 이끌리는 법입니다. 바로 이것이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사이의 배턴 터치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정말 정교하고도 놀랍습니다. 43년 전 저는 신학교를 졸업하고 내가 다음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몰라 방황하고 있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 아주 조그만 교회, 교인 수 10명도 되지 않은 교회에서 저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과 더불어 지내고 있었는데 그 목사님이 어느 날 내게 어디를 가자고 해서 버스를 타고 찾아온 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청파교회가 있다는 것도 몰랐고 저는 내가 청파교회를 가고 있다는 사실도 몰랐고 우두커니 목사님을 따라와서 제가 27년 동안 머물렀던 그 방에 앉아 계신 풍채 좋은 목사님과 마주 앉게 되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음성도 호탕하고 멋진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왜 이 자리에 와 있는지도 사실은 몰랐습니다. 근데 가만히 얘기를 듣자 하니까 제가 있었던 교회 목사님이 나를 여기에 팔러 온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내 의사는 한마디도 묻지도 않고 두 분 사이의 얘기가 다 끝난 거였습니다. 나중에 제가 그 목사님에게 아니 목사님 나를 이렇게 새우잡이 배에 보내도 팔아버립니까? 이제 그렇게 말했는데 돌아가신 우리 박정호 목사님이 그때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김 전도사 잘 왔어. 내 목회를 돕기 위해 왔지만 당신 젊으니까 소신껏 일해 내 눈치 보지 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말이 이상하게 굉장히 제게는 자유를 주는 말로 들렸습니다. 속으로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렇지 내가 누구 눈치를 봐. 내가 소신껏 일하고 마음이 안 맞으면 서로 떠나면 되지. 그래서 잠시 동안 이곳에 머물기로 작정하고 저는 이 교회에 1981년 4월 6일 처음으로 전도사로 부임했습니다. 오늘이 4월 7일이니까 43년하고 하루가 되었네요. 잠시 머문다고 한 세월이 이렇게 긴 세월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상투적인 말로 지나온 세월을 돌아볼 생각은 없습니다. 하지만 돌아보니 발자국마다 은총이었네 라고 고백했던 이현주 목사님의 그 고백이 나의 고백임을 실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매 순간 자유롭게 내 인생을 선택하며 여기에 왔다고 여겼지만 살아온 발자취 돌아보니 내가 자유인 줄로 알고 선택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일종의 필연임을 지금서 느끼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일종의 필연 속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저는 모세가 하나님의 뒷모습을 보았다는 말을 그렇게 이해합니다. 하나님이 내 앞으로 오실 때는 하나님 알아보지 못합니다.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경험은 사후적으로 반성적으로만 우리에게 느껴질 뿐입니다. 돌아보니 하나님이 저를 이끌어 오늘까지 오셨습니다. 아브라함 여수와 헷셀의 이야기를 저는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선율은 스타카토와 같아서 여간 주의하지 않으면 그 선율을 알아차리기 어렵다고 얘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내게 오롯이 현존하기도 하고 때때로 부재한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 그 역사의 지점들을 연결해 보니 하나님이 저를 연주하고 있었음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게 담임 목사직을 물려주면서 박정호 목사님께서 회한에 찬 음성으로 하신 짤막한 한마디가 쟁쟁하게 울려나옵니다. 김 목사, 나는 지난 27년 동안 무엇이 기독교가 아닌지를 가르쳤어. 한국교회가 기독교 아닌 것을 기독교로 믿고 있는 현실을 아파하며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회한에 찬 말씀을 그 다음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무엇인지는 가르치지 못했어. 이게 은퇴하시는 목사님의 자기 반성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동시에 후임이 된 제게 주는 일종의 소명이기도 했습니다. 저는 생각에 생각을 거듭했습니다. 그렇지.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은 많은데 주일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우리를 구원한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의 삶이 일상 속에서 조금도 변화되지 않은 까닭은 뭘까? 그것은 내가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여전히 믿음 아닌 길 속에 있기 때문이 아닐까? 구원받았다는 자부심은 있으나 구원받은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역사의 수동적 객체일 뿐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서를 묵상해가면서 저는 두 가지의 구원받은 사람의 삶이 나타나야 하는 내용이 있다고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는 생명이고 또 하나는 평화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에서 말씀하셨죠. 나는 양들의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기 위해 왔다. 당신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그 삶의 모든 순간은 생명을 풍성하게 하기 위한 것임을, 일그러진 생명을 온전하게 만드는 것임을, 우울에 빠진 생명들을 명랑하게 일으켜 세우는 것이 당신의 소명임을 주님은 선언했습니다. 바로 이게 예수의 길이라고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도 마땅히 그렇게 살아야 했죠. 그런데 그렇게 살게 될 때 내 마음속에 찾아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평화입니다. 그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말씀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닿는 곳마다 생명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나았고 귀신 들린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되었고 그리고 잔뜩 주눅들었던 사람이 일어나 하나님 나라의 주체로 우뚝우뚝 서기 시작했습니다. 공포와 절망과 두려움이 사라졌고 그래서 그들은 생명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이 있는 곳에 평화가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이들이 있는 곳에 나타나야 하는 열매, 그것은 생명과 평화였습니다. 지금도 이 판단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생명의 씨를 심고 평화를 거두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땅한 삶인 것입니다.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주님이 세상에 던지신 메시지는 짤막하지만 강력합니다. 때가 찼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여라. 복음을 믿어라. 여러분, 때가 찼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이 도래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앞당길 수도 없고 그리고 늦출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도둑처럼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시간은 오직 오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지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보라신 주님은 제자들이 주님께 이런 질문을 던졌을 때, 주님, 주님께서 당신의 나라를 회복하실 때가 지금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뭐라고 대답하셨습니까? 그 날과 시는 아버지께 속한 것이다. 너희가 상관할 바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어떻게 증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레디메이드로, 기성품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 아닙니다. 복음서를 제대로 읽어보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존재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도래의 징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번개처럼 역사 속에 내려꽂혀 하나님 나라가 열리게 되었던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구현된 장소 혹은 삶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언제나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성가인 토마스 베리 신부님은 하나님 나라에 대비되는 지옥의 본질을 아주 깔끔하게 정의해냈습니다. 지옥, 그건 뭘까요? 자기만의 세계에 갇혀버리는 것. 다른 존재들과의 밀접한 관계로부터 단절되는 것. 상호 공존의 기쁨에 들어갈 수 없는 상황. 이것이 바로 지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나 속에 틀어박혀 산다면, 다른 이들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한다면, 함께 생을 경축하지 못한다면 그게 지옥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거꾸로 얘기해 보면 하나님 나라의 징표는 무엇이겠습니까? 나에게 사로잡혀 있던 사람이 자아로부터 해방되어서 타자들의 세계 속으로 거리낌 없이 들어가는 것, 타자들을 나의 삶 속에 환대하여 드리는 것, 나 또한 그들의 손님이 되기를 주저하지 않는 것, 그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삼는 것, 그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삼는 것, 바로 이것이 천국의 징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 곳에서 바로 이런 기적들이 나타났습니다. 주님은 경건하다 자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죄인으로 규정된 사람들, 남의 눈에서 티끌을 빼겠다고 나서는 사람들 때문에 상처 입은 사람들 만나서 그들의 삶이 얼마나 귀하고 존엄한지를 일깨워 주었습니다. 그것은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봤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 따뜻함, 그 온유함, 바로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징표입니다. 그 따뜻함을 경험한 사람들, 그들은 자기 속에서 새로운 세상의 꿈이 아름답게 잉태되고 있음을 경험했던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진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가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로마 제국과 대비되는 고심이 분명합니다. 로마 제국이 지중해 세계를 다 다스리고 있던 때입니다. 제국은 자기를 확장하기 위해 타자들을 도구화하는 것이 제국의 특색입니다. 그러므로 제국은 폭력 기계입니다. 폭력이 없이는 제국은 운영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기의 체제에 맞서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이들을 가혹하게 탄압함으로 제국은 유지됩니다. 그 때문에 제국은 조용해 보이지만은 그 조용함 속에는 진정한 생명이 잉태되는 조용함이 아니라 무덤 속의 평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제국은 스스로를 전속시키기 위해 끝없이 타자를 만들어냅니다. 야만인들을 교화시킨다는 명분으로 사람들을 억압하고 수탈합니다. 이것이 역사 속에 등장한 모든 제국의 특색입니다. 한마디로 제국은 자기의 확장을 위해 다른 이들을 수단으로 삼는 데 주저함이 없습니다. 이것은 모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다는 성경의 가르침에 위배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국을 해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역사의 수레바퀴에 치여 신음하고 있는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에 의해 주변으로 내몰린 사람들을 포용하는 세상입니다.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들과 좋은 것을 나누기 위해 누군가가 다가올 때 그들을 가차없이 밀어냅니다. 나의 말쑥한 삶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람들, 바라보는 것만 해도 마음이 불편해지는 사람들을 제거하고 말끔하게 지움으로 자기들의 아름다운 삶을 보장받고 싶어 합니다. 바로 그것이 지옥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압니다. 바로 그런 이들과의 대면을 꺼리는 것이 곧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만든다는 사실 말입니다. 주님은 그래서 세리와 장녀들이 오히려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가까이 다가온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앞서 얘기했죠. 회개한 사람들입니다. 회개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앞서도 잠시 얘기했던 것처럼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한다면 회개는 애상에 불과합니다. 기도회나 찬양 집회에 가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이들 더러 봅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눈물 이후가 문제입니다. 눈물 이후에 그의 삶이 달라졌다면 그는 참다운 참회의 눈물을 흘렸다 말할 수 있겠죠. 그러나 눈물을 흘림으로 자기 정화는 했는지 모르지만 여전히 일상 속에서 그의 삶이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면, 여전히 자아를 중심에 놓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참회를 값싼 은혜로 만든 사람일 뿐 진정한 참회에 이른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그럼 참된 회개에 이르렀다는 징표는 무엇을 통해 알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회개한 사람 맞습니까? 회개했다고 하는 건 뭐냐? 내 속에 이전엔 없었으나 타자들의 고통이 내 마음속에 사무치게 아파오기 시작할 때 나는 비로소 참회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영성의 문이 내게 열렸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히브리어 단어 라헴입니다. 이것은 긍휼로 옮겨집니다. 영어로는 이것을 compassion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예요? 함께 아파하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라헴이라고 한 말은 긍휼이란 뜻도 있지만은 동시에 자궁이라고 하는 뜻도 있습니다. 자궁은 생명이 잉태되는 공간입니다. 자기의 몸속에 새로운 생명이 잉태되면 여성은 그 생명을 위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그 생명이 중심이 됩니다. 연약한 생명을 돌봅니다. 바로 이게 컴패션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내 마음속에 품고 그 사람을 위해 모든 것을 내주기 시작할 때 나는 비로소 참회했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처럼 너희도 자비로운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합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되라는 말에 이어서 등장하는 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자비로운 사람이 된다는 게 뭘까요? 아주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남을 심판하지 말아라. 이게 자비로운 사람의 특색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사람은 마땅히 이러저러해야 한다는 자기만의 선입견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할 때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인간의 한계입니다. 문제는 자기의 판단을 절대화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처한 상황을 전혀 알지 못하면서 자기의 잣대를 가지고 그를 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것은 폭력입니다. 우리는 언제나 자기를 열어놔야 합니다. 내가 모르는 사정이 그에게 있을지 모른다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품어야 합니다. 우리 살다 보니 그렇죠. 이런 여러분 맨날 반복되는 일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나만의 사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남을 심판하지 않는다는 말은 뭐냐? 사람들을 함부로 내 식으로 평가하지 않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애정과 조심스러움으로 그를 대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여백이 없는 의로움처럼 세상을 차갑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사람들을 유난히 날카롭게 대하는 사람들을 보면 가장 의로운 사람이 아니라 자기 속에 상처 많은 사람일 때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이길래 다른 사람을 함부로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함부로 심판하는 것은 스스로 전능자가 되려는 욕구 속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릅니다. 타자에 대해서 몰라요. 그렇기에 조심스러워야 합니다. 그 속에서 존중의 마음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우리는 자비로운 사람 될 수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 주어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기를 선물로 주라는 거예요. 이게 자비로운 사람이 되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남김없이 선물로 주셨던 것처럼, 그렇죠? 주님은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가진 것이 없었기에 당신을 선물로 주셨죠. 그 극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목숨까지도 우리를 위해 선물로 내주셨습니다. 좀, 바로 이것이 자비로운 삶의 특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존경과 아낌, 따뜻한 사랑으로 무사람들을 대하는 것, 이것이 줌이에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아낌없이 누군가에게 선물로 줄 때 내가 텅 비는 것처럼 생각되지만 오히려 내 속에서 새로운 질서와 생명이 움터나오는 것을 경험하게 돼. 이게 신앙의 신비입니다. 환대하는 것,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특색입니다. 적대감이 넘치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환대의 공간을 열어가는 것, 바로 이것이 교회의 목표여야 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은 척박한 땅 갈릴리에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부활하신 후 여인들에게 나타나서 너희보다 먼저 내가 갈릴리로 가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장소는 우리 시대의 갈릴리입니다. 아픔이 있는 곳, 슬픔이 있는 곳, 사람들이 서러워하는 곳, 바로 그 자리에 설 때 우린 비로소 주님과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기를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누리면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는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빕니다. 고통받는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 곁에 다가서십시오.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하십시오. 주님은 지금까지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뒤에 주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새로운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정진규 시인의 말씀대로 마음이 답답해지면 바다에 가자면서 시인이 얘기합니다. 저 바다가 천년 만년 푸르게 유지되는 것은 앞물결이 뒷물결에게 자리를 내주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신비를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흐름 속에서 기뻐합니다. 제가 달려오는 길은 멈추지만 김재용 목사님과 더불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겁니다. 새로운 시작 앞에 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며 거듭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의 강물을 타고 여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흘러오는 동안 수많은 지류들을 만났고 그들과 더불어 더 큰 흐름 만들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흘러가는 그곳에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우리의 흐름이 끊이지 않도록 주님이여 역사해 주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